우리 개혁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것이 당연하죠. 바울은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른 딱 이해가 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확 와 닿습니까?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구절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되었는데, 그걸 한번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이 구절과 씨름하던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되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바꿨죠. 도대체 이 말씀이 가지는 힘이 어떻게 루터라는 사람에게 작용했고 또 그것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터에 대한 전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전기에서 제가 이 루터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루터 자신의 말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오늘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 치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내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거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오늘 17절에서 말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걸 드디어 연결시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것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 제치고 순수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친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난 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의 얼굴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처럼 하나의 커튼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제가 인용을 했어요. 루터의 이 고백의 의미와 어떻게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그 경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수도사로서는 털끝만 치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그는 수도사들이 혀를 두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도로 그는 그 규칙들을 지켰으며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합일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근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과연?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잘 믿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적으냐 상관없이 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끌려나오신 분 말고는 다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루터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따라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불가능했어요. 그는 도리어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항상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왜? 내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수도사로서는 털끝만 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웃으실 수가 있는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개 위에 앉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몰아붙이는 그리스도를 그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표현이에요. 무지개에 앉아서 너 지옥으로 가. 불맛을 봐야 돼 너는. 그냥 다 죄다. 그런 분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루터에게는 뭐가 연상이 됐냐면 번개가 무섭게 번개가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영적 위기는 뭔가 하면 비바람이 몹시 치던 때에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번개가 치는. 그때 성 안나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 인생의 첫 번째 영적인 위기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루터는 사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미사를 집례를 하는데 자신에게 임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사를 망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에서 믿는 미사, 말하자면 성찬이죠? 성찬은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사제가 이 떡과 잔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이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화되고 이 잔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는 그때를 회상합니다. 이제 처음 미사를 집전하면서 집례하면서 그는 거기 다 문구들이 있거든요. 읽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살아계시며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는데 그 말을 읽을 때 나는 완전히 멍청하게 겁을 집어먹었다. 내 혀가 뭐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인간들도 이 땅의 임금 앞에서는 모두 부들부들 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내가 누구인가? 감히 하늘의 왕께 눈과 손을 들어 올리는 나는, 그러니까 떡을 들고 잔을 들고 하잖아요. 감히 이런 나는 누구인가? 그분 둘레에는 천사들이 옹위하고 있으며 그분의 지시 하나로 땅이 진동하는 판이다. 그런데 비천한 인간인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주세요 하고 말해도 되는가?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인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는 완전히 진짜 그 얼어붙는 거죠. 루터가 첫 번째로 집례한 미사는 망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자각이 떠나지를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때울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는 고해성사였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해 신부에게 가서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리 6시간 동안 고해를 했습니다. 고해 신부 잡는 일이죠.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고해 신부를 만난 게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전기에 보면 제발 좀 이런 시시한 죄를 갖고 오지 말고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좀 이런 걸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토해내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고해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샅샅이 뒤졌고 마음의 동기를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루터에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렵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직결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연상하지 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무섭게 여기던 하나님의 의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도 바꿨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 그 구원은 총체적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허덕이는 인생. 이 세상에서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일.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거죠.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함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 것처럼 사실은 부정함이 임해요. 구약의 세속법에서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인격과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 얘기하고 있는 총체적인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구원을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들이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그 능력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복음은 그런 능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마틴 루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사실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만 7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바울서신에서 비슷한 표현까지도 다 합쳐서 말하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10번 썼는데 그중에 7번이 로마서에서 나왔고 바울서신을 제외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3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얼마나 중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처럼 다양하고 많은 해석들이 존재한 것도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루터는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요. 대충 알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이 무게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이 무게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수도사로서 성공을 한다 한들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가 교황이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병적이라고 말할 만큼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이 첫 번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그를 고통과 불안과 비참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생각하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발적으로 어쩌다 어떤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제가 법정에 피고로서 서게 된다면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려질 판결이 10년이 될지 종신형이 될지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루터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보면 그건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고 3장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율법에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지 루터야.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1장 1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은 똑같은 단어 똑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루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복음에서 드러내셨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장착하고 옷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라는 개념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선물이요? 은혜와 무슨 선물이요? 의의 선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전에 객관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다 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남김없이 다 부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당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셨으며 그로써 의를 얻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과 속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죄인에게 베푸십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됐다, 아 기뻐서 뛰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옳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관계와 경험의 문제이기도 해요. 신앙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우리가 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인도네시아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까테페 크리스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까테페가 뭔가 하면 주민들 인도네시아 말 다 까먹은 30년 돼가지고 근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주민등록증을 까테페라고 그러거든요. KTP.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어요. 다섯 종교 중에 하나를 다 선택해야 돼요. 무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 까테페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교회 안 가요. 그걸 까테페 크리스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오는 거 좋아요. 교회 오는 거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하고 즐거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분 안에서 나는 진짜 쉼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진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진짜 살 이유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이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뭐죠? 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믿음으로 믿음에,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 말은요, 이 말도 아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큼이나 해석이 교회 역사상 정말 너무나 많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난해해서 난해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해석들을 제가 다 열거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방식의 표현들을 보면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하반절.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사실은 한번더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믿음으로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 이 하박국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많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벌써 이것만 해도 두 가지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 믿음 A는 무엇이고 믿음 B는 무엇이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타당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의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당들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유다 이 하박국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 된 거예요. 내가 괜히 말했나? 이렇게. 아니 저놈들은 더 악당인데 우리는 악당은 아니고 순종인데 좀 잘못하는 거 해가지고 악당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이게 말이 심판이지,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박국의 이 귀 속에서는 막 바벨론 그 군대에 막 말발굽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들이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과 그 전쟁의 참혹함이 올 거야. 올 거지만 이거 확실해. 올 거야. 하지만 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이 때를 지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데 전쟁은 와. 근데 전쟁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그걸 다 견디고 이길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이야기고 믿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앞에 나와요. 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나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할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겠죠. 근데 이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하박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2장 상반절이 뭔가 조금 아까 3절을 읽었잖아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에. 그게 뭔가 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교만으로 사는 삶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고 두 삶을 대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이에요. 믿음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뭘 믿는데? 너 뭘 믿는데? 그럼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루터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뒤집어졌던 바로 그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구나. 그 지식.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형편없고 꾀죄죄하고 범죄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지금도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이 지식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영접해주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은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의 반응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바뀝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라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지식, 마음의 반응, 헌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넘어짐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하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캔슬하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앞에서 무한히 비참한 죄인인 나의 더러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기초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신의 죄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24편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편에 여호와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정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뒤에 가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분 없습니다. 겁 없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는 연봉이 중요하고 나에게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중요하고 나에게는 돈이 중요한데 당장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욕구는 충만하지만 이 거룩한 필요 앞에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이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와닿는 글이었는데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은 중세 기독교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말보다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말이 더 와닿죠. 바울이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심이라는 말이 그냥 요즘 쓰는 말이니까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진심을 담지 않은 채 일평생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실 그냥 보통 인간이 들으면 이거는 부담스럽고 거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괜찮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잘난 맛에 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난 맛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종교적인 수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성도인지, 내가 복음과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기는 그 위험한 교만. 여기서 이런 복음은, 바울의 복음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성취했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고 보상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거북하게 만들죠. 불편하게 만들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옳음을 인정받고 나를 입증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거를 어느 정도 달성했던지 또는 여전히 그게 안 돼서 그냥 힘들어하며 계속해서 뭔가를 애쓰고 있든지 이 모든 분들에게 복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게 그럼 뭡니까? 나의 옳음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와 이분 괜찮은 분이네 알고 보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알아주시고 너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옳음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오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일평생 자기의 오름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요. 들으십시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알아주시는 것이 나의 그 수고로움과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도 그 선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인된 나의 비참함을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경험했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삶 1과에서 본 그림 기억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전부 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일 그 다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없는 이 무한한 간극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최초로 깨닫게 되는 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는 그 인생을 전인적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현재에 주어지는 뉴스는 비참한 것이고 현재에 주어지는 뉴스는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오게 될 어떤 일들도 불안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폭망한 거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소리야? 믿음의 신비한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합니다. 믿음은.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니까. 우리는 장차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거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함, 감사함, 기쁨, 즐거움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직접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10년 동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1차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 끝날 때쯤 로마서를 썼으니까 이 세 번의 전도여행이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온갖 곳에서 전해봤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로마 너희에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 능력을 나는 아니까. 기도하겠습니다.